것입니다.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사에서 지난 4년간 분열과 증오를 뒤로하고 미국을 위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는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20일 취임식 연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딩필드 내정자는 모든 미국인들은 옳은 일을 하며 일상에서 자신들을 돕는 정부를 원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8,100만 명의 유권자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투표한 이유는 미국민에게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취임식 보안 문제와 관련해 취임식 당일인 1월 20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와 국가안보 법집행 관계당국이 오늘부터 매일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론 클레인 바이든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도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사와 관련해 국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단합의 메시지, 일이 돌아가게 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될 경우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결의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연설에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에 대해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일 평화선언의 근거에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독극물 공격 치료 이후 5개월 만에 러시아로 귀국했지만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나발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러시아 항공편을 이용해 모스크바 외곽 세레메티에보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러시아 연방형 집행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배 대상인 나발리가 집행유예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는 귀국 직후 트위터에 나는 두렵지 않다며 나에 대한 형사사건은 조작된 것임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당국의 나발리 체포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그에 대한 체포는 비판적인 야당 인사들과 독립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양호한 일부 나라에서 오는 승객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한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늘 오전 4시부터 일부 나라들에 대해 설정한 여행 통로를 최소 2월 15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코로나 확산세가 비교적 양호한 50여 개 나라에 대해 여행 통로를 설정하고 이들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영국 내 모든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과 함께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다만 격리 이후 5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자 지난 4월 3일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주둔했던 병력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의 크리스 칸스 대변인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병력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칸스 대변인은 소말리아에서 아주 제한된 인원만 남아있다며 소말리아 보안군과의 정기적 관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스 대변인은 미군 병력 재배치 현황과 장소, 임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반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는 종교와 자유와 인권을 찾기 위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국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의 최대 국가는 중국 15만여 명, 인도 13만여 명, 멕시코 12만여 명, 필리핀 4만 6천여 명 순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963년 일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당시 대규모 행진을 비폭력 시위를 통해 미국 내 흑인의 인권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미국의 침례교 목사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심었었는데요. 1963년 8월 28일에는 인종을 막론하고 총 20여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을 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미국에는 1986년부터 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목사를 추모하는 날로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 중부 플로리다에서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기 위해 3만 5천여 개의 식사를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장애인 배우 소속사 시 탤런트와 응급실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담은 다큐멘터리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6도, 신의주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19도에서 영하 4도, 청진 지역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독극물 공격을 받고 독일에서 치료 중이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귀국 직후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군이 소말리아주 등 병력의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러시아가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17일 밤 모스크바 외곽 세레메티예바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 도착 직후에 러시아 연방형 집행국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나발리 씨는 그동안 어디에 머물고 있었던 건가요?
네, 독일입니다. 나발리 씨는 지난해 8월에 이 러시아 국내선을 타고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가던 중에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시베리아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가 독일의 한 시민단체 주선으로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복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발리 씨는 구소련이 개발한 신경작용제의 노비촉에 노출된 걸로 밝혀졌는데요.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8일 만인 지난해 9월 초에 의식이 돌아왔고요. 이후 독일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노비촉이 구소련이 개발한 신경작용제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 구소련이 개발한 생화학목인데요. 물질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신경계 손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비촉은 국제사회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로 나발리 씨는 러시아 정부가 이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발리 씨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발리 씨를 치료해온 독일은 물론이고 스웨덴, 프랑스 등지의 연구소에서 이 나발리 씨 혈액 샘플 분석 결과 이 노비촉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러시아 정부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발리 씨가 러시아로 돌아간 거군요.
네, 나발리 씨는 의식이 돌아온 직후부터 치료가 끝나는 대로 러시아로 돌아갈 거라고 말해왔는데요.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17일에 귀국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그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할 거라고 예고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체포한다는 건가요?
네, 나발리 씨는 지난 2014년에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상태였는데요. 러시아 교정당국은 나발리 씨가 이 집행유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나발리 씨는 귀국 전에 이미 자신이 체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발리 씨는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귀국 강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나발리 씨는 체포 직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은 5개월 가운데 최고의 날이라면서 귀국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나발리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졌나요?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나발리 씨 변호인은 체포 당시에 동행이 거부됐고요. 현재 접견도 금지되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나발리 씨 체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나발리 씨 등 야권 인사들이 정부 비판하지 못하도록 침묵시키려는 이런 일련의 시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인 조 바이든 행정부 측도 입장을 내놨나요?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설리번 내정자는 나발리 씨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단순히 인권 침해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러시아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외무장관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리투아니아와 체코는 유럽연합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조속히 단행할 걸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역시 러시아 정부의 처사를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고요. EU의 외교수장격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도 사법부의 정치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반응에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 국가들이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국제법을 존중하고 주권국의 법을 침해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소말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완료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군이 소말리아에 주둔 중인 병력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칸스 미 아프리카 사령부 대변인은 17일 BOA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말리아 미군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약 650명에서 8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아의 이른바 번개부대라고 불리는 특수부대를 훈련하고 지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번개부대는 어떤 임무를 맡는 부대인가요?
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샤바브에 대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알샤바브는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를 감행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계열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데요. 현재 약 5천 명에서 1만 명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왜 소말리아에서 철군하는 건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겁니다. 해외 주둔 미군 파병의 귀환을 공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에 소말리아 주둔 미군을 이달 15일까지 철수시키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07년 소말리아에 병력을 파병하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한 지 13년 만에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7일에도 수단 모가디슈 외곽에서 알샤바브 테러 분자들이 지역 관리들과 군 당국자 행렬을 공격해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소말리아는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군의 철수로 치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미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소말리아에서 철수한 미군 병력은 인근 국가에 재배치되고 매우 제한적인 병력만 소말리아에 남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칸스 대변인은 소말리아 특수부대에 대한 미군의 지원은 계속될 거라면서 알샤바브는 미국을 시험하지 않는 게 현명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소말리아에서 철군한 병력은 어디로 재배치되는 건가요?
네, 그간 주요 언론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소말리아와 접경한 케냐나 지부티 등 이웃나라에 재배치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칸스 대변인은 이날 철수 병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현재 작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에는 미군 병력 외에 다른 나라 군인들도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연합도 지난 2007년부터 소말리아에 병력을 파병해왔습니다. 약 19,000명의 최정예 특수군들이 알샤바브 테러 작전을 수행해왔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연합도 올해 안에 철수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오늘 러시아 소식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결국에는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 절차를 시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15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조약의 기능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려는 노력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조약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가 협정 서명국 이익의 균형을 심각하게 뒤집었다면서 협정을 살리자는 러시아의 요구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 자유화 조약이 어떤 건가요?
네, 원래는 미국과 러시아 등 35개 나라가 가입했던 조약인데요. 회원국의 비무장 비행기가 다른 회원국의 영공에서 정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1955년에 제안한 건데요. 참가국들이 1992년에 서명했고요. 2002년부터 발효됐습니다.
회원국에 무장하지 않은 비행기가 다른 회원국 영공을 정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냉전 시기에는 구소련의 군사력 배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뒤에는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비 통제 또 기타 여러 조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려고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왜 탈퇴한 건가요?
네, 미국은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약이나 국가안보를 희생해서 미국의 적들을 이롭게 하는 합의에서 탈퇴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키지 않으니까 미국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5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남부 조지아 접경 지역이나 칼리닌그라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정찰을 제한하는 등 항공 자유화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조약을 파기한 게 또 있죠?
네, 미국은 2019년에 과거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파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INF가 금지한 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러시아가 개발하고 또 배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미국은 이 INF를 파기한 뒤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문제 삼은 신형 순항미사일은 INF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오는 20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미 연방의사당 인근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 FBI가 취임식에 배치되는 2만 5천 명의 주방위군 신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가 한동안 기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이번 주 수요일로 다가왔는데요. 취임식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20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될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예정자는 17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디시위크에 출연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년간의 분열과 증오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국민의 단합입니다. 베딩필드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사는 모두가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진전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 전역의 미국인이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미국인은 정부가 다시금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집중하고 국민의 일상의 삶을 돕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도 이번 취임식의 주제는 하나가 된 미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의사당 사건 이후 취임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식은 맞습니다. 여전히 야외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베딩필드 내정자는 20일 의사당 서쪽 야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가족들과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질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나요?
네, 베드필드 내정자는 취임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8일부터 현 행정부의 국가안보 법집행지도부와 매일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딩필드 내정자는 그러면서 취임식 안전을 위해 1년 넘게 준비해온 비밀경호국과 협력기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오늘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성경에 손을 놓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이후 바이든 당선인의 첫 행보도 공개되고 있다고요?
예,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16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문서를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회람시켰는데요. 클레인 내정자는 이 바이든 당선인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취임하는 대통령일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열흘 이내에 대처할 네 가지 최대 과제로 코비드19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네 가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요?
예,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10여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내각에 내리는 지침 등을 총동원해 미국이 직면한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복구하는 건 물론 우리나라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첫날 바이든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들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예, 취임 첫날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첫걸음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을 돕기 위해 세입자의 퇴거 제한 조처를 확대하고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미국인에게 마스크 착용 100일 과제를 제시했고요. 연방 정부 시설 안에서와 타주 여행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으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가 4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백신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더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취임식에 투입될 군인들의 신원 조회에 나섰다고요?
네, FBI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경비에 배치될 주방위군 2만 5천 명에 대한 신원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병들 가운데 내부 공격을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군인들의 신원 파악에 철저히 나선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장병이 있거나 내부 공격 위협이 있었던 건가요?
라이언 맥카시 육군 장관은 AP통신에 그런 위협이 될 만한 증거가 포착되진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 방위군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아직 발견될 점은 없다고 했습니다. 맥카시 장관은 취임식 경비작전에 동원되는 인원, 개개인에 대해 두 번, 세 번씩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취임식을 앞두고 외부 단체에서 무장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임식에 주 방위군이 2만 5천 명이나 동원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 가운데 취임식이 진행되겠군요.
맞습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취임식 보안이 매우 강화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취임식을 겨냥해 또다시 폭력 시위를 일으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 인근에서는 벌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예, 의사당 주변을 마치 군기지를 연상시킬 만큼 수많은 군인과 경찰이 곳곳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의사당을 둘러싼 펜스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됐고요. 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워싱턴 시내 내셔널몰로 연결되는 도로와 일부 지하철역이 폐쇄됐는데요.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워싱턴 시내로 통하는 다리들도 취임식을 앞두고 폐쇄될 예정입니다.
취임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죠?
예, 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보여주는 건 160년을 이어오는 미국의 취임식 전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취임식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아침 레드카펫 행사를 통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을 타고 자신의 개인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로 향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신라 잭슨 리 의원 등 연방 하원 의원 5명은 16일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퇴임하는 대통령의 분열적인 행사에 국방부가 어떤 자원도 전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병력이 취임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현명하지 못하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미국의 수도를 보호해야 하는 필수 인력과 자원을 퇴임하는 대통령의 경비와 보호, 이동을 위해 전용함으로써 국가 안보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취임식을 앞둔 주말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일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를 철통 방어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17일 일부 주의회 의사당 주변에서 소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무장한 극우주의자들이 주축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총기 소유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충돌하는 일은 없었나요?
네, 무력 충돌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일부 주의회는 시위를 예상하고 미리 의사당 주변에 보호 장벽을 치거나 경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고요. 안전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휴회를 선언한 주의회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비행기 내 안전 수칙도 강화됐군요.
예, 미 연방항공청 FAA가 당분간 기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딕슨 FAA 청장이 최근 서명한 이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까지 승객이 기내에서 소란 행위를 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법적인 강제력이 행사됩니다.
어떤 법적 조처들이 가해지는 건가요?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만 5천 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슨 천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기내 소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법무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비행방해로 형사기소되면 최대한 20년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가 왜 이런 조처를 내놓은 건가요?
네, 지난 6일 워싱턴 DC 이사장에 난입했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돌아가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딕슨 총장은 기내 무질서 행위가 걱정스러운 증가세를 보인다며 소란 행위를 피우는 승객들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단속 조처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AA의 조처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나이티드 항공 등 17개 항공사의 승무원이 속한 항공 승무원 연합 CWA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CWA는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해 FAA가 더 강력한 방침을 내려줄 걸 요청했었는데요. 세라 넬슨 CWA 회장은 이제 승객들이 일진 아웃이 될 것이라며 승객의 무질서 행위에 승무원들도 가차없이 행동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내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건가요?
예,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 등이 공개됐는데요. 워싱턴에서 출발해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편 기장은 승객들이 승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않자 캔자스주 한복판에 버리고 가겠다는 기내 방송을 하기도 했고요. 미드옴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워싱턴 DC행 델타 항공 비행기를 탔다가 일부 승객들로부터 야유를 듣기도 했습니다.
의사당 난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비행기 탑승 금지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요?
예, 하지만 FAA는 권한 밖의 일이란 입장을 보였고요. 대신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탑승객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알래스카 항공은 의사당 난입 사건 날 이 워싱턴발 시애틀행 항공기 탑승한 승객 14명을 기내에서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이유로 탑승 금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각 항공사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예, 취임식 날 의사당 난입 사건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는데요. 주요 항공사들은 14일 워싱턴 DC행 항공기에 한해 총기 운송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총기를 승객이 기내로 들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수화물로는 붙일 수 있는데요.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알래스카 항공은 16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인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총기 위탁 수화물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조처가 시행에 들어갈까요?
네, 아메리칸 항공은 16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행 항공기 기내에서는 주류 제공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탑승 전 안내 방송도 승무원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항공은 워싱턴 DC로 오가는 항공기의 이륙 전과 착륙 후 승객들이 1시간 동안 착석히 기다리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9.11 테러 이후에도 기내 안전을 위해 비슷한 조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LA에는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할리우드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많은 영화와 TV 연속극 등이 제작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LA에는 배우와 또 배우 소속사들도 많습니다. 소속사들은 자기 회사에 속한 배우들을 할리우드 스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금 특별한 배우들을 키우는 소속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장애인 배우 소속사 C-Talent.
I'm represented by C-Talent.
By C-Talent, D.
C-Talent는 지난 2018년 할리우드의 문을 연 배우 소속사입니다.
Hi. My name is Ariana.
총 47명의 남녀 배우들이 속해 있는 이 소속사가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장애인 배우들만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have about 2% of roles being of disability. So,
C-Talent 소속 배우인 스콧 로젠달 씨는 미국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에서 25%까지 보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장애인역 비율은 2%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게다가 대부분 비장애인 연기자가 장애 연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탤런트를 세운 사람은 여배우 킬리 캐드웰스 씨입니다. 킬리 씨는 16살 때 심하게 앓은 후 결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후 대소변을 받기 위해 만든 플라스틱 주머니를 늘 몸에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켈리 씨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제의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꿈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So I put on a low-rise bikini that they gave me, and then the next day I received an email telling me that I did not have the role anymore.
Because 의상을 맞추러 간 자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영화 제작사로부터 더는 그 역할을 못 맡기겠다는 이메일이 왔다는 겁니다. 킬리 씨가 차고 있던 그 배변 주머니가 화면에 잡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켈리 씨는 만약 자신이 장애 때문에 배역을 잃게 됐다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켈리 씨는 자신의 배변 주머니를 가릴 수 있는 수영복을 충분히 입혔어도 될 텐데 아예 자신을 해고해버린 건 영화계에 만연한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배우를 키우는 배우 소속사를 직접 차리게 된 겁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미숙아로 태어난 미라클 필라요 씨는 12살 때 본 영화에서 언어장애 역할을 비장애인이 하는 걸 보고는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The girl that was playing Helen Keller was able-bodied and she was playing a disabled character. And I turned to my dad.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인 헬렌 켈러 역을 장애가 없는 아역 배우가 연기하는 거 보면서 아빠, 나도 연기를 하고 싶어요. 휠체어에 타고 있든 보행 보조기를 쓰든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필라요 씨는 결국 꿈을 이뤄 케이블 방송 채널 니켈로디언의 어린이 연속극에서 휠체어를 타고 연기한 첫 번째 여배우가 됐습니다. 시탤런트 소속인 또 다른 여배우 스카일러 데븐포트 씨는 유전 질환으로 19살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캐릭터를 더빙하는 성우로 활동하는 스카일러 씨는 화면에서 연기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는데요.
I just got done on a feature film playing the lead where the character is visually impaired. So
최근 장편 영화에서 시각 장애인 역할을 연기했다며 결국엔 해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배우들이 맡을 수 있는 역은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폴 포드 씨는 취약성 골절로 인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 역을 맡고 싶지만 이때까지 주어진 역할은 주로 공포 영화 배역이었다고 했습니다.
I work harder than the average person and I can overcome anything you got. So if you say, hey, I need you to...
자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떤 상황도 돌파해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영화 촬영 장소가 휠체어로 올라가기 힘든 산 꼭대기였던 경우에도 결국에는 올라가 촬영을 해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C-Talent에 소속된 배우들은 개성도 다양하지만 각자가 가진 사연도 다들 특별한데요. 자신들을 가장 잘 알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소속사를 만나 앞으로 더 많은 영화에서 존재감을 뽐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응급실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담은 다큐멘터리. 최근 공개된 한 기록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7년간 미 전역의 간호사들을 인터뷰해 만든 응급상황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요. 특히 영화는 응급실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지난 3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개봉이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이 없던 이야기도 다큐멘터리에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응급실 간호사 캐서린 로빈슨 씨는 의사의 딸로 태어나 의료계 몸담게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던 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 were just slammed. It was like a storm hit us. And there were so many patients that we almost couldn't keep up.
마치 폭풍이 강타한 듯 일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몰려왔고 너무 아픈 환자들에 압도당해버렸다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특히 힘들었던 이유는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질병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응급 상황은 총기 사고로부터 마약 중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미 전역에서 16명의 간호사를 인터뷰했는데요. 캐롤린 존스 감독은 이 가운데 응급의료진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찾았고 그 사람이 바로 뉴저지 패터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캐서린 로빈슨 간호사였다고 했습니다.
It's really wonderful to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what we do. And it's a little scary to see yourself.
로빈슨 씨는 사람들에게 응급의료진이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았지만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건 조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로빈슨 씨는 특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선 그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오직 이 영화에서만 코로나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The thing about her is she's just so real and she was wearing COVID. So
캐롤린 존스 감독은 로빈슨 씨에게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혼자 떠맡고 있던 큰 책임감으로부터 좀 벗어나라고 말했다는데요. 물론 자신도 꼬치꼬치 질문을 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로빈슨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즉 마음이 정화되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로빈슨 씨는 코로나 기간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e ability to care is part of me. It's who I am. And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일부이자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음에 늘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다큐멘터리 응급 상황은 이런 응급실 간호사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겨울왕국 Frozen 함께 보며 표현 배워볼게요. 엘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지만 마법 능력을 통제할 줄 몰라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합니다. 그녀가 여왕이 되던 대관식 날 비밀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그녀는 왕국을 뒤로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속으로 떠나버리는데요. 언니를 찾으려는 동생 안나의 모험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head rush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how to stop this winter.
Yeah! Hang on.
I like fast.
Whoa. Get your feet down. This is fresh lacquer. Seriously, were you raised in a barn? Wolves.
Stop!
Whoa.
Are you okay?
I've got a thick skull.
I don't have a skull.
Oh, woo!
Head rush.
Head rush. 오늘의 표현입니다. Head rush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One is a sudden dizzy feeling.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릴 때 느끼는 그런 어지러움, 즉 갑작스런 어지러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Someone knocked on the door all of a sudden. I stood up so quickly to answer it that I got a head rush.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어. 마중 나가려고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A sudden feeling of intense pleasure. 즉, 갑자기 느끼는 흥분, 기쁨. When I found out I won the scholarship, I got a head rush.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너무 신이 났어. 엘사는 자신의 마법이 저주라고 생각해 쓰기를 두려워하고 동생인 안나는 언니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을 하지만 언니의 결심은 너무나 단호한데요. 오늘의 표현 head rush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how to stop this winter.
Yeah! Hang on.
I like fast.
Whoa. Get your feet down. This is fresh lacquer. Seriously, were you raised in a barn? Wolves.
Stop!
Whoa.
Are you okay?
I've got a thick skull.
I don't have a skull.
Oh, woo!
Head rush.
Head rush. I have a head rush.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어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